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내게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는 물을 길어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물에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사실 내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아니 벌써 여기에 와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바로 그때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껏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누가 선생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 뒤 여름이 끝날 때에야 추수가 시작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거두는 사람이 싹쓸 받고 있다. 그가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힘들여 키우지 않은 곡식을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고 너희는 그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것을 거두었다. 그 사마리아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왔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 거친 바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에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안나기 열 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내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세 겹줄을 만들어 가자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 인생 항로에 사람이 홀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계하는 동시에 협력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비유를 시작하고 있지만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들과 함께 긴 인생의 항로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유용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홀로 권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솔로몬이 이런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호소력 있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초보의 단계인 기도에서부터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독불장군은 없다고 말을 들어 합니다. 또 그렇게 듣죠. 우리 각자가 무인도에 표류되어 있거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타국에 홀로 들어가 말도 전혀 통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나에게 별로 필요 없고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 서로가 정말 그런 상황 하에서도 오늘과 같이 느껴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내 자신이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먼 나라에 내동댕이 쳐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고립이 불리한 점들 중에 고독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의 불행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함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유익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식적으로도 도덕적인 퇴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동물적 경쟁은 문제가 되지만 경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발전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영위하는 잘못을 동반하는 내적인 비열을 저지르게 되죠.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정한 공사 감독자와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쉴 새 없이 수고케 하며 끊임없는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길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인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역시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함의 유익점입니다. 동역의 유익점들이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받는 자기들의 수고의 좋은 대가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유익은 다음에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조죠. 본문의 내용의 그림은 두 여행자가 어둡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둠과 평탄치 못한 길 때문에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길에서 서로 비틀거릴 때 도와주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 혼자 여행하는 것은 만일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며 심지어는 험악한 밤이나 장소의 위험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호 도움의 원리는 가정과 도시와 국가와 교회, 일터와 운동장, 학교 등 거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동역의 유익점에 있어서 두 번째는 상호 격려입니다. 두 여행자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추운 날 밤에 함께 자리에 누우면 서로 따뜻하지만 각기 떨어져 잔다면 그것은 밤새도록 떨며 불편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 그랬었죠. 힘겹고 어려울 때 몸을 비비며 서로가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가운데 잤을 때 따뜻하게 잘 수가 있었죠. 이것에 부응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곳에서의 동반자들은 연합되고 서로 보조자와 위로자로 기대되며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좋은 것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함께하는 것의 세 번째는 이점이 효과적인 방어에 있습니다. 저자는 여행자가 혼자이면 강도에게 당할 위험이 있으나 동료와 함께 하면 강도가 공격치 않을 것임을 유의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위험들이 사람을 공격할 때 혼자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우정어린 도움이 그로 하여금 물리치게 합니다. 질병과 범죄의 유혹은 어린 신자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협동의 가치를 자기 나라의 권리를 침략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해하고 기독교는 이것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불신앙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에서 교회가 시달려야 하는 공격들을 최선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연합이 주는 이점, 네 번째로는 끊어지지 않음입니다. 본문의 말미에 나오는 삼겹줄은 주로 가장 튼튼해야만 하는 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배에 삼겹줄이 사용되듯 우리 구원의 방주를 탄 신앙의 순례자들에게도 삼겹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증가되는 힘, 확실히 분리와 고립이 계속적인 연약과 힘의 상실을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합과 협동은 증대된 능력과 배가 된 효과를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매우 굵은 밧줄이라도 그것이 꼬이지 않고 가닥가닥으로 있다면 끊어지듯이 막강한 군대라도 그것이 고립된 부대가 되기만 하면 패배를 당하게 되며 강한 교회라도 그 교우들이 하나하나 넘어지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깊은 진리입니다. 모든 가닥이 하나의 밧줄로 꼬여질 때 힘있게 되듯이 기도인들의 성품에 모든 은혜가 합쳐질 때 악을 더 강력히 대항할 수 있으며 보다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의 몸에 연합될 때 죄에 대하여 더욱 견고하게 되며 진리를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신앙의 삼겹줄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너 그리고 나라고 도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겹줄은 세 가닥이 모두 굵기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분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삼겹줄을 꼬기 시작하는 첫 첫 가닥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첫 가닥이 가늘어버리면 그 삼겹줄은 당연히 가늘게 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삼겹줄이 튼튼하다고 해도 너무 가는 삼겹줄은 큰 배에 유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닥을 너라고 정의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정의할 너라는 관계의 비중이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하나님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두 가닥의 줄이 잘 꼬아져야 튼튼한 삼겹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비중은 순종과 섬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가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너라는 이웃, 그리고 나라는 헌신의 굵기가 잘 조절되어야 천국의 항해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부정합니다. 다시 58절에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역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60절에서는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너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한 가지라도 부정해 버리면 삼겹줄은 튼튼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삼겹줄은 사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너라고 하는 형제 자매와 내가 다 중요한 비중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굵게 역할해서는 안 됩니다. 삼겹줄의 또 다른 교훈은 한 줄로만 고립되는 것은 역시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불리움을 받았다면 연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일할 선한 동역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화할 협, 도울 협, 힘을 합할 협. 이 글자에다가 힘력, 팔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붉어지는 것을 표현한 상형문자죠. 교회 직분자, 교우들, 기존 직분자들과 새 직분자들의 조화의 필요성을 우리는 이 협력에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너 그리고 나는 같은 굵기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방주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이고 튼튼히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규먹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후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